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와 구약 역대제하입니다.
2장. 그리스도 안에 용기를 북돋우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에서 오는 위로가 있습니까? 성령 안에는 어떤 나눔이 있습니까? 사랑과 자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같은 일에 마음을 두고 서로에게 같은 사랑을 베풀고 한 마음으로 뭉치고 오로지 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하여 나를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해 주십시오. 어떤 일도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심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저마다 자신의 이익만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도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지니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그런 마음을 지니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꼭 같으시다는 점을 자신을 위해 이용할 것으로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신분을 띠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곧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로 들어올리시고 그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우러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해 온 것처럼 이제 여러분 모두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 애쓰십시오. 여러분은 내 앞에서만 아니라 내가 여러분과 떨어져 있는 지금 더더욱 그렇게 하도록 힘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에게 일하고 싶은 마음을 주실 뿐 아니라 일을 이룰 수 있는 힘까지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썩고 비뚤어진 세상에 살면서도 흠없고 깨끗하고 남을 할 데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주는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나는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내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부어드리는 제물로 드려진다 하여도 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나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도움을 받아 디모데를 곧 여러분에게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편에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게 되면 나도 기쁘겠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 곁에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디모데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보내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관심이 없고 모두 자기의 일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들이 아버지를 가까이 모시고 일하듯 나와 함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일이 어떻게 풀릴지 알게 되는 대로 그를 여러분에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도 여러분을 곧 찾아가 만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나의 형제요 동료입니다. 그리고 나의 전우이기도 합니다. 내게 도움이 필요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을 대신해 나를 도우라고 글을 내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글을 여러분에게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여러분을 몹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알려진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병이 나서 거의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에게뿐 아니라 나에게도 자비를 베푸셔서 나의 슬픔 하나를 덜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서둘러 여러분에게 글을 보내려 합니다. 여러분도 글을 보면 반가울 것이고 나도 한 가지 슬픔을 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글을 맞이하십시오. 여러분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죽을 뻔하였습니다. 멀리 있는 여러분을 대신해 그는 죽음을 걸고 나를 도왔습니다.
여기는 KNLS 월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역대지하 제36장. 그 땅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 아버지를 이어 왕으로 삼았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3살이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린 지 석 달 만에 이집트 왕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유다로 하여금 이집트에 은 100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다. 이집트 느고 왕은 여호아스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고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하고 왕이었던 그의 형제 여호아스는 붙잡아서 이집트로 데려갔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로니아로 잡아갔다. 느부갓네살은 또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온갖 기구를 바빌로니아로 가져가서 도성 바빌론에 있는 자기의 궁전에다 들여놓았다. 여호야김은 나머지 사적과 그가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과 그가 저지른 악한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됐을 때 그는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의 봄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시켜서 여호야긴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가고 주님의 성전에 있는 값비싼 온갖 기구도 함께 가져갔으며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세워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다. 시드기야가 왕이 됐을 때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은 강제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였다. 시드기야는 억지로 충성을 맹세하였지만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항하기까지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시드기야는 고집을 부리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지도급 인사들인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도 크게 죄를 지어 이방의 모든 역겨운 일을 따라하였으며 마침내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에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 왕을 불러다가 자신의 백성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왕은 유다의 젊은이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쳐 죽였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그러한 살육을 삼가지 않았다. 그 왕은 잔인하였다. 젊은이나 늙은이, 여자나 남자,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그 왕의 손에 넘기셨다. 바빌로니아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기구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과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모두 도성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그 왕은 또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궁궐들을 다 불사르고 값진 그릇들을 다 부수어버렸다. 그는 또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빌로니아로 데리고 가서 왕과 왕자들의 노예로 삼았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기까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에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십자가 짐 같은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세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모든 소송사건은 두세 증인의 말을 근거로 하여 결정지어야 합니다.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였을 때에 전에 범죄한 사람들과 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다시 말하여 듭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떨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앞에서 범죄한 사람들에게 만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권면했다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처벌할 것을 경고하는 것이 마지막 안부를 전하기 전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사도로서의 권위를 분명히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바라는 것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으로 정리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미리 경고했는데도 그 지적한 것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지만 회개치 않은 상태에서는 용서나 긍휼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간교하고 교활한 속임수에 그냥 넘어가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권세를 가지신 것처럼 그의 일꾼으로서의 바울도 마찬가지일 것을 선언합니다. 비록 우리 주 예수도께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약해지셨지만 그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죄인 사랑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이루신 것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의 일꾼인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살고 있음을 나타낼 것입니다. 바울이 경계했던 죄와 거짓을 행한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며 예수도께서 그들 안에 계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임을 알아야 한다고 단호함을 보입니다. 오히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저들을 선동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버림받은 것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옳지 못한 신앙의 문제를 바로잡으려 하는 것도 어둠의 악한 일꾼으로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일꾼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바울 자신이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고린도 교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 안부를 묻기 전에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거짓된 스승들과 함께 놀아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이 자신을 시험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를 확증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오늘 말씀에서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경고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실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감히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1, 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편지로 지적된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해결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도의 은혜에 합당한 자세가 되지 못한다면 대면할 때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지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는 것도 신명기 19장 15절의 율법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는 기록을 봅니다. 두 번째 대면했을 때는 징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경고를 하면서도 최종적으로 회복된 그들과 기쁨으로 만나는 것이 사실은 바울사도의 가장 기대하는 바람이었습니다. 3절에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시니라 했는데 바울 안에 계시는 주님은 약한 분이 아니라 강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강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싸움이나 언쟁이나 이런 것에 강한 것이 아니고 의를 위한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끼치기 위해서 강하신 절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약해지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살리셨음을 그의 부활을 통해서 본다고도 고백합니다. 바울도 주님을 따라 약했지만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4절에 했는데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적인 강함이나 특출함이나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령한 쪽으로 능력이 있으셔서 결국 모든 복음을 위한 생명을 위한 것들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지요. 두 번째로는 5절 말씀 중심으로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당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대단히 두려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과연 내 심령에 와서 사시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또 그것이 확인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몰라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버림받은 것이라는 두려운 경계를 주는 겁니다. 신앙은 언제나 남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보다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우들은 자신의 신앙은 돌아보지도 않고 거짓 교사들의 부추김을 따라서 바울에 대해서 사도이다 아니다 거짓이다 참이다 이런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경계를 주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확증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신앙 안에 오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복음을 남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복음 속에 이끌어들이고 그들을 또 함께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준비되지 못한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생명을 끼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것은 당시의 고린도 교우들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하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신앙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확증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시험해야 될 것이. 믿음으로 사는지.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됨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사는지 우리 자신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는 말씀 바로 그런 것이죠. 내 자신의 의지와 노력인지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시험이요 확증인 겁니다. 신앙적인 문제는 자신의 노력, 자신의 의지와 뜻은 사실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합당한 신앙의 자세인 거지요. 무엇보다도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해야만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떠난 후에 계속 성숙하지 못해서 신앙이 바르게 자라지 못해서 이런 안타까운 경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다 성숙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을 자신들 속에서 확인하라고 하는 당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6절에서 7절의 말씀 중심으로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강하게 증거하는 이유는 역시 자신들의 강함을 자랑하기 위해서이거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고린도 교우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 하나님의 기대하고 바라시는 대로 선을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복음 속의 삶으로 저들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선이 되는 이것을 믿음 안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지요. 바울 일행이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기를 원한다고 6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도의 종으로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도 바울도 고린도 교우들이 악을 행하기보다는 담대하여 선을 행하기를 바란다고 7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어두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바울 사도 자신이 옳은 것을 저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명예건 입장이건 다 버림받은 자 같이 되는 그런 마지막에 갈지라도 고린도 교우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모습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고자 해서 이런 마지막 경고, 권면까지도 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매 순간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어떤 입장에든지 자신을 믿음으로 확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명령을 순종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만이 가능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런 확증을 하고 그렇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적어도 어떤 입장이나 형편에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원망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누구를 점검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바로 신앙 속에 세우는 그런 시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When we reach that home and lay our burden down.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when we join the saints and wear a robe and crown.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God shall wipe away all the tears from every eye. Give us joy for all our fears when we meet Him in that home beyond the sky.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when the pearly gates unfold for you and me.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when we see the Christ to set the captive free.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God shall wipe away all the tears from every eye. Give us joy for all our fears when we meet Him in that home beyond the sky.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when we sweetly sing with all that ransom throng.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No more partings come to mar that happy song.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God shall wipe away all the tears from every eye. Give us joy for all our fears when we meet Him in that home beyond the sky.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God shall wipe away all the tears from every eye. Give us joy for all our fears when we meet Him in that home beyond the sky.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약의 요엘서는 12권의 소선지서 가운데 두 번째로 나오는 책입니다. 요엘서는 유다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경고하면서 회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 심판은 메뚜기 떼와 다른 민족의 습격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메뚜기 떼의 습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요엘서에 나오는 메뚜기의 습격도 치명적입니다. 요엘 1장 4절 말씀입니다. "팔주인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렇게 옮겼습니다. "메뚜기 떼가 먹고 남은 것을 왕 메뚜기들이 먹고 왕 메뚜기들이 먹고 남은 것을 새끼 메뚜기들이 먹고 새끼 메뚜기들이 남긴 것들을 다른 메뚜기들이 먹었다. 이것은 네 종류의 다른 메뚜기 떼를 묘사했다기보다는 완전하고도 철저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파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곧이어 다른 민족이 공격에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요엘 1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요엘서는 이것을 가르켜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유다 백성이 저지른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엘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으니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공고합니다. 요엘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범죄한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언제나 돌아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좋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듯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산이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저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저희를 지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삶의 자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된 믿음을 지닐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교회를 통해 갖고 계신 크신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생활의 염려 때문에 너무 큰 근심에 빠지는 가족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점점 커져가는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작동하고 확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저희의 믿음과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본보기와 희생과 권세를 생각하며 그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